지난 시간에 이어서 파파스 이전의 아시리아교의 지도자들을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삼손은 조로아스터교에 반대한 것 때문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예, 삼손이라는 사람이 옛날 삼손 아니고 그 당시에 삼손이 있었습니다. 자, 그의 후계자였던 이삭은 마귀교에서 개종한 한 저명한 인물에게 피난처를 제공한 것 때문에 한동안 구덩이에 갇혀 있어야만 했습니다. 조라스트 교도들은 노아라는 사람의 시대, 그러니까 AD 163년부터 179년에 살았던 노아라는 시대에 새롭고도 비열한 종류의 박해 방법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딸들을 납치해서는 그 소녀들에게 태양을 숭배하는 자신들의 종교에 찬성하는 말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 소녀들이 그 시키는 대로 말을 하면 그들은 그들이 자신들의 종교로 귀화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들을 포로로 취급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는 군주의 칙령이 막 발표되려고 하던 때에 파르티아의 그 군주가 죽는 바람에 그 발표가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아디아벤에 거주하던 마지막 지도 목사는 파르티아 제국의 말년에 그곳에 그하였습니다. 그런 후에 동방교회 전체의 수장을 뽑는 거대한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파파스가 그 교회의 수장으로 뽑힌 것이 그들에게는 매우 감격스러운 일이었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이 연합된 행동이 여러 넓은 지역들에서 온 영적 지도자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었으며 그 결과로 시리아에서부터 중국에 이르기까지 이르는 매우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던 신자들에게 새로운 삶과 희망을 주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동방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소아시아에서부터 석기타이로 복음 사업을 한창 확장해 나가고 있을 때인 2세기 말엽에 갑작스럽게 로마 주교인 빅토르 1세가 자신들을 파문했다는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어떤 관습들을 고수하면서 그들은 성경의 원칙들을 따랐습니다. 이 동방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그들에게 소개해준 새로운 이론들과 행위들에 반대를 하였던 것입니다. 서방의 참교회 안에서 교묘히 싹트고 있던 영적인 위험들이 동방교회를 향해 밀려오던 물리적인 위험들로부터 훨씬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서방의 참교회 안에서 교묘히 싹트고 있던 영적인 위험들이 동방교회를 향해 밀려오고 있던 물리적인 위험들보다 훨씬 더 위협적이었습니다. 로마의 교권이 동방의 그리스도인들을 따돌린 이 첫 번째 찬탈 행위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에 관한 대략의 설명을 여러분이 들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회들이 분리된 원인은 이교 철학이 도입된 것 때문이었습니다. 자, 세계 교회에 대한 지도력을 확보하려는 신자들과 그리고 겸손히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신자들 사이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도시대 직후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서방교회가 인정한 기독교 저술가들에 의해 집필된 글들은 대부분이 기독교와 이교의 철학이 혼합된 것들입니다. 특히 알렉산드리아 교회 대학의 교사들이나 졸업생들에 의해 쓰여진 풍유적인 글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저명한 신학자들, 그 중에서도 특히 개신교 학자들은 소위 사도시대의 교부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저서들에 너무 큰 권위를 부여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거스틴 닌더는 그 저술들이 그리 크게 신용할 만한 상태에서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 모셰임은 이 사람들 모두가 성경 말씀이 두 가지 의미, 즉 드러난 의미와 숨겨진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믿었는데 이들은 이 둘 중에 숨겨진 의미를 더 중요시함으로 거룩한 말씀의 의미를 불분명하게 만들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프레드릭 페리어 부주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쓴 글 중에 오류가 없는 글은 거의 없다. 구약 성경에 관한 그들의 지식은 부정확하고 인기에 영합하고 있으며 또한 오류투성이다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풍요적이고 신비적인 교부들의 글들은 글들을 깊이 연구한 적이 있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해석한 하나님의 말씀은 석탄자루로 걸러낸 우유와 같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담 클락은 대부분의 정통 신조들에 포함된 교리 중에 그들의 권위로 증명되지 않은 교리는 하나도 없었고 천주교회의 면목을 손상시킨 이설 중에 그들 자신이 교사를 해서 만들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기에 들어서 태양을 숭배하는 황제들과 알렉산드리아의 신학자들은 성취하고자 하는 목표가 동일했습니다. 모든 종교를 하나로 묶어서 태양을 숭배의 중심 대상으로 삼는 종교로 통합하는 야심적인 계획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자, 샤프는 이교 철학이 초기 교회의 저수가들에게 끼친 영향에 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이 이교 철학이 자신의 속에 믿기 어려울 정도의 강력한 불길을 타오르게 했다고 고백한 성 어거스틴에게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어거스틴이 이렇게 아주 이교의 철학에 강력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마음속으로 화해를 추구하는 이교 황제들의 태도와 대중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알렉산드리아의 전도 방법들을 받아들인 로마의 주교들은 대중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이교 축제들의 그 인기를 떨어뜨리기로 했습니다. 막강한 영향력으로 이스트와 일요일을 교회의 축제로 들여왔습니다. 그들은 황제가 거하는 수도에 있으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기초로 해서 연중 축제인 이스트와 태양 숭배를 위해 구별된 날인 일요일을 교회로 들여와서 연중 가장 큰 축제로 만들기로 하였습니다. 수세기에 걸쳐서 맹렬히 이어진 부활절에 대한 논쟁이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유월절을 성력으로 정월 14일에 기념하도록 정하셨습니다. 이 시기는 연중 봄에 해당하는 그런 시기였죠. 이교에서도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여러 세기 동안 봄에 오는 태양의 분점을 기념하는 춘분을 거짓 연중 축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날은 봄의 여신을 의미하는 스칸디나비아의 단어인 에오스트레로 호칭되었습니다. 바로 이 단어에서 이스트, 오늘날에 이제 한글로는 부활절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유래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는 파스카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어는 페사체에서 유래되었는데 영어의 주님의 유월절이라고 이제 하는 패스오버에서 그리고 부활이라는 단어와 이교의 이스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글로 이스터를 부활절이라고 번역할 수도 없죠. 왜냐하면 부활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구약의 유월절에 해당하는 시기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나 신약 성경의 말씀에서 그 어떤 근거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데도 그 사건을 매년 기념하는 관습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부활절이 이교의 봄 축제에 필적하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월절에 해당하는 정월 14일은 오늘날 주중 아무 날이나 다 해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도 주중 아무 날이나 해당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동방의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해마다 유월절 이틀 후에 기념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날이 어떤 요일에 오든지 관계없이 항상 성력으로 그 달의 16일에 해당하는 날에 부활을 기념하였던 것입니다. 이 같은 관습은 구약의 유월절에 관한 성경의 규정과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태양 숭배자들은 부활절 시기에 행하는 봄 축제에 덧붙여서 매주 하루를 축제일로 기념하였습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일주일 중 첫째 날이 태양에게 바쳐진 신성한 날로 이미 널리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주교는 경쟁에서 이교의 화려함을 이기고자 하는 생각을 가졌었기에 부활절을 이날 저날로 옮겨가면서 기념하는 교회들을 강력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주교는 부활절이 매년 같은 요일, 즉 일요일에 오도록 정해버렸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로마 주교는 오직 경건하고 박식한 반대 세력만이 이 일을 재개할 수 있는 한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는 당시의 대중이 가지고 있던 그릇된 편견들에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는 자신이 문명화된 나라들에서는 필수 불가결한 달력의 대가임을 주장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그는 교회의 축일들과 거룩한 날들을 지정하기 위한 의욕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그는 자신보다 더 단순하고 성경대로만 따르는 다른 기독교 공동체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런 사실들은 오직 교황권 세력의 성장에 관한 역사를 주의 깊게 읽는 사람들만이 부활절에 대한 논쟁이 로마 주교들의 손에서 얼마나 강력히 조작되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로마의 빅토르 1세와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의 모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의 주교인 빅토르 1세는 부활절의 날짜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지중해 연안을 위아래로 오르내리면서 지역 종교 회의들을 소집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학교의 수장인 클레멘트는 자신이 모은 일요일 준수의 호의적인 전성들을 요약해서 출판하는 일을 통해서 로마의 태도에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클레멘트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클레멘트 이전에는 그 어떤 사람도 감히 일요일을 주님의 날이라고 불렀다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가 처음으로 일요일을 주의 날로 부른 그런 사람입니다. 자, 동시에 빅토르는 이것을 지중해 연안의 모든 나라에 공표했습니다. 빅토르 주교는 이교도들과 점차로 세속화되어 가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봄 축제의 날짜를 고정하는 일에 동의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따라서 그는 모든 지역의 성직자들에게 춘분 바로 다음의 마늘이 지난 후 처음 오는 일요일에 부활절을 준수하도록 명령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자, 특정한 한 주교가 다른 모든 주교에게 군주처럼 명령을 내리는 것은 로마의 주교 빅토르의 이전에는 세상에서 찾아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기독교 성직자들은 그 당시까지 자신들의 지역 협의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들은 이 지역 모임들에서 다수결에 의해서 결의된 법령들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자, 빅토르 1세 이전에는 그 어떤 주교도 감히 지역 협의체의 수장을 무시하고 다른 주교들에게 자신의 법령을 따르도록 명령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충격이 너무나도 컸고 그것에 대한 저항 또한 너무나도 단호하였기 때문에 역사가인 아키발드 보호는 이 권력 장악 행위를 권력 찬탈을 위한 교황권의 첫 번째 시도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동방교회는 이 오만한 요구에 대한 답으로 자신들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자신들에게 전해져 내려온 관습을 버리지 않을 것임을 확고히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파문에 대한 위협이 포효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빅토르는 격앙되어서 그들 동방교회와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동방의 성직자들은 형제라는 이름으로 불리기에 합당치 않다고 공표하였고 그들로 로마에 있는 교회와 그 어떤 형태의 교제도 나누지 못하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동방의 교회들과 서방의 교회들 사이에 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틈은 로마의 주교가 가진 힘이 세지면 세질수록 더욱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자, 파파스가 아시리아 교회의 수장으로 선출되었을 때는 파파스와 그의 교회가 이미 저주를 받고 파문을 당한 후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로아스트에 대한 조로아스트 교가 교회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방교회로부터 파문을 당한 동방교회는 혼자힘으로 운명을 개척하였습니다. 이 교회는 로마 교회의 저주 아래 놓여 있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고향이며 발상지인 페르시아에서 국교의 지위를 갖고 있던 조로아스트교와도 끊임없이 마주쳐야만 하였습니다. 자, 후에 미트라교라고도 불린 이 조로아스트교는 조로아스트가 창시한 종교입니다. 오늘날 페르시아를 여행하는 사람이 그 땅을 점점으로 나타내고 있는 불의 신전들을 주목하게 된다면 적시로 이전에 조로아스트교가 가지고 있던 권세를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유명한 불의 신전들의 예터들이 이란 평원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행하는 여행객은 또한 페르시아의 옛 신앙을 이어받은 바르시인들이 죽은 사람들을 갖다 버리는 지점으로 널리 알려진 인도의 봄페이의 말라바르 언덕도 방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크게 흥미를 느끼는 것은 아마도 예복을 차려입고 거룩한 불꽃 곁에 앉아서 그 불꽃에 백단향을 넣어주고 있는 사제들을 정신없이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곳에는 흰 옷을 차려입은 네 사제가 각각 6시간씩 하루 24시간을 돌본다고 합니다. 자, 파르시인들은 새롭게 탄생한 마호메트 교의 군대에 의해서 대페르시아 제국이 멸망하자 곧 인도로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도망하면서 스스로 거룩한 불꽃이라고 믿고 있는 그 불꽃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들이 거기에서 탈출할 때까지는 페르시아는 제국 전체가 미트라, 즉 태양신을 숭배하는 무적의 조라스트교 속박 속에 있었습니다. 자, 매혹적인 철학 그리고 흥미로운 상상들로 별들과 행성들의 움직임과 연관되어 있는 여러 신, 신성한 경전들, 음악 그리고 흥미를 자아내는 불가사의들, 흰옷을 걸친 성직자들 등등 미트라교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636년에 마호메트교에 의해서 정복을 당할 때까지 여러 세기 동안 파르티아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하였습니다. 자, 이 종교는 로마 제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자신의 손에 움켜쥔 것입니다. 자, 이 조로아스트교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한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